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아버지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므낫세 아몬이라는 두 악한 왕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로 인해서 이 유다 왕국이 말할 수 없이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아몬이 어떤 사람들에게 시해당한 뒤에 그 암살자들이 다시 국민의 손에 의해 죽고 그 뒤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이 올랐을 때가 겨우 8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죠. 8살 때 왕이 올랐는데 아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것은 아버지 아몬이 겨우 집권 2년 차에 갑자기 암살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8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그는 그 뒤 31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 왕조 최고의 성군들의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는데 이 요시아가 처음 왕이 오를 때부터 정말 뭔가 다른 제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시아의 인품에 대해서 우리 2절이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대개 이 열왕기나 이 유대 그 역대기에서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을 칭찬할 때 대개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하나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통일왕국의 시조 다윗의 길로 그가 행했다. 이 두 가지 칭찬이 가장 큰 칭찬이에요. 사실 정직하게 행했다 이 평가만 받아도 A급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속한 왕들로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해서 도합 8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슷한 수준의 정도의 탁월한 임금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딱 세 명뿐입니다. 요시야를 평가할 때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초지일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뛰어난 임금이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의 일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대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리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리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십니다. 요시야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리더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리더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는 요시야 왕 18째 되던 해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을 좀 봐야 돼요. 역대기로 가면은 그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즉 그가 16세가 되던 해, 잠깐만 성경구절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16세가 되던 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그때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 오르고 나서 8살 때 왕위에 오랐는데 16세까지 8년이 걸렸잖아요. 우리 뉴젠 주일학교를 다녔는지 어쨌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스스로 이런 변화를 체험했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왕이 변하니까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년 뒤인 제12년째 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온 나라에 가득한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당시 유다의 최남단인 시므온 지역부터 북이스라엘 최북단인 납달리 지역까지 그냥 전국에 있는 우상들 수백, 수천, 수만 개를 샅샅이 찾아내서 다 제거한 거예요. 이 우상들 중에는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용기를 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 중에는 아수르에서 들여온 우상들이 많았어요. 아수르의 우상들은요, 아수르의 깃발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를 부순다는 것은 아수르의 엄청난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제2의 침략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당시 아수르가 지금 망해가고 있었어요. 한때 엄청난 군사 강대국으로 중동을 장악했던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았던 아수르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또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압박으로 인해서 뭐 유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아수르의 보복 없이 이 아수르의 우상들을 포함한 이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거룩한 결심을 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한 요시야가 종교개혁의 다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이 요시야가 두 번째로 뭘 했냐면은 이 방치되어 있던 부서져 있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의 정신을 팔던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부서져 있습니다. 교회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수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공사 지휘자인 감독에게 재정을 맡기고 감독자는 각 부분의 담당자에게 이 건축비를 지급해서 이제 성전 수리를 진행하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8절 읽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발견자가 대제사장인 걸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율법책은 십중팔구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발견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책은 규정에 따라서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이 제사장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 누가 이것을 빼돌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므낫세 아몬 같은 악한 왕들의 극심한 배교 행위로 인해서 그 왕들이 율법책마저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누군가가 이것을 숨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숨길 장소를 물색하다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드나들 수 없는 지성소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숨겼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책이 먼지가 쌓인 채로 이렇게 방치되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당시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반이 너무나 기뻐서 이 율법책을 전달하니까 왕도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빨리 그 책을 읽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거 두루마기 같은 책이거든요. 쫙 펼쳤는데 우리는 사반이 율법책의 어떤 부분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앞뒤 문맥으로 봐서 신명기 28장을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이 신명기 28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갈 때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를 미리 모세가 예언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광야 생활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갈 때 순종하면 이런 축복 받고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천년 전에 이미 예언해놨어. 근데 그거를 다시 읽어서 들려주니까 오늘날 지금 그들 요시아 왕 시대에 유다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 재난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회개할 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비수에 찔른 듯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확 정신을 차린 거예요. 유다의 선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비로소 알았어요. 왜 나라가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요시야는 비로소 자신의 조국이 처한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게 됐어요.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팩트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꿈보다 중요한 게 해몽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사실을 갖다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보는 거는 바벨론 왕도 봤어요. 그렇지만 이 환상을 해석해 준 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할 수가 있고 역사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역사를 보면요, 오리무중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의 검이 내 안을 탁 들어오면은 왜 때까지 내가 혼란스러웠냐면 내 안에 세상과 그 성령의 은혜가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내 말씀의 검이 들어오면서 내 세상을 갖다가 딱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딱 재정립을 해줍니다. 그러면 뿌옇던 눈이 깨끗하게 맑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시아가 온 나라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종교개혁의 중간에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드러내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탐구해서 깨닫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면요, 셜록 홈즈가 추리를 해도 결코 성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요시아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돼 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숨기셨다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진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면요, 말씀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들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가장 큰 저주는 지금 물이 없어서 가뭄인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젊은 자가 그 마지막 때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쫓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어서 오는 기갈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라고 했어요. 암흑의 시대, 영적 암흑 시대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부흥의 시대다. 이제는 살려주겠다.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은혜가 들어갈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둠이 떠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망과 슬픔과 패배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밀려옵니다. 뭐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옵니다. 승리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요시아는 그래서 말씀을 듣자마자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심령은 은혜의 말씀 앞에 통곡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영성이 메마르면 말씀 앞에 울 줄을 몰라요. 무덤덤합니다. 건강한 심령은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죄를 핑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부서지면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듣고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요시아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나이, 계급,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요시아는 지금껏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해 오긴 왔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실체를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어슬프레 하던 거를 정확히 이제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확실히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선교지 가서 같이 아우리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깨닫는 게 있지만 말씀을 들어야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아주 뭐 정확하게 진단해 주거든요. 진단서가 제대로 나와야 그때부터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너무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부서질 줄을 압니다. 엎드릴 줄을 압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시야 같은 사람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가 촉하고 진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즉각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부서지고 엎드리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죄함이 없었어요. 같은 죄를 두 번 짓지 않았어요. 영적인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공격하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공격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걸어갔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시아가 그랬고 저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개혁을 하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담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담비를 이 교회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